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경책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곳과 또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단을 쌓고 함께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천성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늘 소유하며 또 바른 길 걷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부족하고 무익한 종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9장 1절부터 4절 말씀. 1절 보십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는 말은 회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을 회복하지 못하리라. 그것이 더 원문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을 때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사람, 즉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과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이며 자신의 심히 악함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 읽은 바가 있죠. 9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죠. 목이 곧고,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목이 곧고, 둘째 항상 거역하고, 셋째 하나님의 법을 속히 떠났다. 목이 곧고, 항상 거역하고, 속히 떠났다.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할 것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마침내 징벌할 것이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욥기 21장 13절에 보면 악인이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악인들이 잘 지나는 것 같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경각간이라면 갑자기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려가느니라. 두렵습니다. 악인들이 편안하게 지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치시니까 지옥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리라. 회복하지 못하리라. 그는 그 멸망에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병에 걸렸으면 낫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겠고 파산하였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의인들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곧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을 펼쳐주시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에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의 열심을 내어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하게 사는,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들이죠. 우리나라는 물론 세속국가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 예술계 등 뭐 각계각층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는 의인들이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에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법조인들이, 모든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나라의 지식인들, 지성인들, 지도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많이 활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성도들, 즉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돼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의인들이 많아서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대로 사는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교회에 가보면 교회는 참 반듯하다. 교회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에는 목이 곧고 폐역한 자들이 없고 교회에 보니까 계명 어기면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그런 자들이 없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가 먼저 의인들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원하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먼저 바로 돼, 그래야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은 거기에 불의와 불법이 없고 악과 거짓이 없고 싸움과 분열도 없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인격적 교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서는 그런 이상적 교제를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들만큼은 그런 교제가 실현되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행하는 자죠. 그는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악인들이 보통 교만할 수밖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체가 교만이지만 교만하고 거짓되며 탐욕적입니다. 돈이나 알고 예,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엄청난 예, 그런 물질적 이익이나 구하고 다 숨겨놓은 돈, 현금 거래해서 숨겨놓은 그런 돈들이 이제는 단위들이 자꾸 높아져서 예,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몇십억, 몇백억, 정말 두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또 그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남을 해칩니다. 말들이 거칠고 말들이 입이 거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게 독재자죠. 그런 지도자들이 독재자. 독재자들은 무서운 자들이죠. 예. 러시아의 예, 그런 예, 무서운 스탈린이든가 예, 레닌 스탈린 같은 그런 인물들, 또 바로 북쪽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인간이하의 그런 벌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독재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자들이 직분을 얻고 교회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고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교회에 목사들이 목사를 비방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교회의 예, 교단 큰 교단에는 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예, 그런 뭐 신학교의 이사장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마치 회사의 뭐 이사장쯤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학교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볼 때 이게 교회인가 세상인가 싶은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들이 대단하죠. 권력자들입니다. 예. 교권을 가지는 말하자면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며 탐욕적이고 부정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책망하신 책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그 백성들은 탄식할 것이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 나라도 그렇습니다. 경건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성과 양심에 반대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의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고 느끼기 때문에 백성들은 탄식할 것이다. 백성들이 탄식하게 될 것이다.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예, 이성과 양심과 뭐 공정과 의와 그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이지만 새로운 얘기들이 아니죠. 이 사회가 법과 정의가 바로 실현되고 양심에 비추어서 이성에 비추어서 법과 상식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게만 하면 잘 되겠지요. 세상 나라가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나 모두들이 저거는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이 법을 만드는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종합부동산세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래서 다들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예. 자기 겨우 은퇴해가지고 집 한 칸 하고 또 퇴직금 받아서 또 집 한 채 사가지고 거기 월세라도 받아서 좀 살까나 그러고 한 사람들은 전부 세금 폭탄을 맞은 모양이죠. 그것이 매년 몇천만 원 더 비싼 강남에 있는 비싼 집들은 아마 억 단위로 나올 수도 있는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거를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요새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노인들도 걱정하고 자녀도 걱정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매달 한 100만 원씩이라도 서로 형제들이 걷어서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더 종부세가 나오면 그러면은 더 매월 100만 원을 더 걷어드려야 되니 자녀들이 의논해서 걱정하고 있다. 자녀들도 부담이고 또 자녀가 없는 부모들 노인들은 밤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그것도 뭘 팔면은 뭐 양도소득세가 절반이니 그러나 저는 잘 법을 모르지만은 팔 수도 없고 잘 팔리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세금 폭탄을 맞아서 감당을 못하니까 집 두채 세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또 몰라 또 미리 알고 그것을 임대소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좀 낫다고 하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은 좀 몰라도 참 어려운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또 다수당을 빙자해서만을 했다면 그것도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정당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백성을 그렇게 몰아치게 하면 안 되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입니까? 모든 일들을 법을 하더라도 서서히 그들에게 크게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세금 올리는 건데 세금을 갑자기 작년까지는 얼마 나온 것이 몇 배씩 그렇게 부르는 그거는 법을 잘못 만들어도 한참 잘못 만든 그런 악법이지요. 그것은 일종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을 가지고 합법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며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가 도덕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경건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들어 있으므로 자녀가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가 복될 것이므로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복된 삶,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니까 부모가 기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롭게 살지 않고 창녀나 사귀는 자는 창녀들에게 드나드는 자는 창기를 사귀는 자, 창녀를 사귀는 자는 금방은 재미가 있는지 몰라도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지 몰라도 재물을 없이 할 것이다. 창기는 창녀는 돈을 위해 자기의 몸을 파는 자이니까 그냥 뭐 빈손으로 드나들 수 없고 거기에 드나들면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자꾸 쓰니까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돈을 모은 것도 다 갖다 쓰고 빚을 지고 그렇게 되는 법이죠. 창녀를 사귀면 재산을 탕진할 것이다. 잠언 6장 25절 26절에 보면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그러니까 다 탕진하니까 집에 먹을 것이 한 조각 떡밖에 남지 않는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된다. 창녀를 사귀는 아들은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부모를 섬길 경제적 힘도 잃어버리고 결국 다 탕진해버리니까 부모님께 드릴 이제는 용돈도 없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의 재산까지도 탕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 성도들은 지혜를 얻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가 귀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 하나로 한 아내로 만족하고 늘 감사하게 생활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여에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행하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라.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외도하는 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아주 색다른 경험이고 좋은 것인지 몰라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각각 경건과 거룩으로 살고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것으로 감사히 만족하게 사는 그것이 다른 성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했습니다. 4절 봅시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 기부금을 강요하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늘날에는 합법적인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것도 그거는 바른 정치가 아니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의는 공의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죠. 왕이 공의로 다스리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교만하면 그 계명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심을 가집니다. 불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결국 나라를 쇠약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불의한 자를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법과 상식과 원리 원칙을 따라서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한다 그런 말 들어 하는데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실질이 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 혹은 기부금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들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세금 폭탄을 내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그것도 일종의 뇌물과 다를 바가 없는 강제 징수 뇌물이지.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된다. 뇌물 왕국이 되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혼란한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주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겸손히 받고 고칠 것이 있으면 힘써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회개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것이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의로운 자들, 정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의로운 교인들, 의로운 직분자들이 많이 있기를 많기를 기도해야겠고 셋째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장녀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할 것이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고 계명 순종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정욕을 따라 무절제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 넷째로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 책망받을 때에 힘써 회개하고 또 의롭게만 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본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할지언정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